VOA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첫 미국과 중국 간 공식 정상회담이 오는 15일 월요일에 개최됩니다. 미국 정부에 이어서 중국 외교부도 13일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허치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이 협상을 거쳐서 베이징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밤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치닝 대변인은 두 정상이 양국 관계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도 전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고 양국 정상이 15일 첫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양국 간의 책임 있는 경쟁과 함께 공동의 이익 분야에서 협력할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과 9월에 두 차례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그동안 화상 또는 대면 정상회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COP26이 협상 난항으로 하루 연장됐습니다. COP26은 당초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에 합의문 채택과 함께 2주간의 일정을 매듭 짓고 폐막할 예정이었습니다. 의장국인 영국이 공개한 합의문 초안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석탄과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의 중단, 빈곤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자금 지원 등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한 합의도 불발됐습니다. 합의문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넘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2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 유럽에서 가장 많은 주간 신규 감염 건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또 지난 한 주 동안 유럽의 코로나 연관 사망자도 2,700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발생한 전 세계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특히 동유럽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서유럽에서도 감염세가 뚜렷하다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144개국에 5억 회분의 백신이 전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북한과 에리트리아 두 나라는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40%에 대한 완전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0일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연기하라는 이전의 결정을 확인하고 행정부의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정부 명령에 중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3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만일 접종을 원하지 않으면 매주 검진을 받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40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3,100만 명이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5개 주와 민간기업, 종교단체들은 이 규칙이 기본권 침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10일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연합공수훈련을 벌였습니다. 구소련 국가인 벨라루스와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폴란드는 최근 난민 문제를 둘러싸고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 내 중동과 아시아 지역 출신 난민 수천 명이 폴란드 국경을 통해 들어오려 하자 군경을 배치하고 철조망을 치면서 이들을 막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 정부가 난민들을 부추겨서 인도적 위기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섭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달에요. 북한 평양의 옥류관에서 국가미술전람회가 열렸다고 한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필했던 책 미술론 출간 30주년 기념행사였다죠. 미술작품이 북한의 지배이념인 주체사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미술은 정권을 선전하고 주민을 선동하는 도구로 알려져 있죠. 화가의 재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개인 고유의 작품 세계란 드러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서구 사회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에만 와도 그 규모와 다양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세계적 명성의 미술관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의미 깊은 작품에서부터 개인의 삶을 드러내며 대중과 소통하는 작가는 이미 사망했어도 작품은 남아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공미술관이 대중을 위한 장소라면 미술 산업을 이끌어가는 건 미술 경매 시장이라고 해도 될 텐데요. 최근 미국의 미술 시장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세계 3대 미술 경매 업체로 알려진 소더비와 크리스티 또 필립스가 지난 9일부터 시작한 뉴욕 경매에서 2주간 최소 16억 달러 매출을 전망했습니다. 2주간 16억 달러라니 엄청난 규모죠. 경매 시장은 누구나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는 정찰제가 아니라 경매 시장에서 고객들이 부르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서 작품의 경매 가격은 낙찰되는 시점까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 신문의 웹사이트에는요, 유명 화가의 작품이 벽에 걸리는 사진이 올라갔는데요. 이 화폭의 세 가지 색깔을 세 등분으로 나눠서 칠한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추상화인데 경매가가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마크 로스코라는 이름의 작가의 작품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작품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작가의 그림만이 아니라 신예 작가의 작품도 매우 비싸다고 하네요. 자, 신문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불안정한 국가와 국민 경제는 부자들의 경제 상황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자산이 늘어난 부호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유를 내놨는데요.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유세 논의를 시작한 것이 미술 시장을 자극했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세법의 변화 가능성에 겁을 먹고 이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인다는 거죠. 또 인터넷 경매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고객층이 생긴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하네요. 지난해 3대 경매 업체의 온라인 매출이요, 전년도보다 5배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흐름은 비단 미국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미술 경매 시장도 연일 최고가를 찍었고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또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리고요. VOA 이야기 미국사, 또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1월 두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수신호. 납치돼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한 16세 미국인 소녀가 인터넷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배웠던 간단한 수신호 덕분에 구조되며 SNS를 달궜습니다. 납치된 후 가해자의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던 이 소녀는 가해자가 모르게 창문에 손을 올리고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접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아래로 접는, 그러니까 엄지로 숨기고 주먹을 쥐는 손동작을 했습니다. 이 수신호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서 조용히 자신의 위험을 알리는 구조 요청 신호였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던 운전자가 이 수신호를 봤을 뿐 아니라 의미를 알아챘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11km를 따라갔습니다. 경찰이 합류해 강제로 차를 세웠고 가해자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확인해보니 실종된 소녀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추격을 했던 것이죠. 구조된 소녀는 수신호에 대해 틱톡 영상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과 캐나다의 민간단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가 심각해지고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만들었고 틱톡 영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 연간 1200만 명 이상의 미국 남성과 여성이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강간과 신체적 폭력 또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18개월 동안 많은 가족이 피난처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건수는 엄청난 속도로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라베마 대학 뉴스는 American Journal of Emergency Medicine 자료를 인용해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25에서 33%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지역의 한 군의 경우는 가정폭력 전화가 2019년 3월에 비해 1년 동안 2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포틀랜드, 샌 안토니오, 뉴욕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다른 도시에서 계속됐습니다. 가정폭력에 반대하는 전국연합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분당 거의 20명이 친밀한 파트너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폭력 범죄의 15%를 차지합니다. 여성 4명 중 1명, 남성 9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세서미 스트리트. 세서미 스트리트는 미국의 어린이를 위한 텔레비전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무대가 되는 가상의 거리 이름입니다. 1969년 미국에서 처음 방송된 이래 40년 이상에 걸쳐서 140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노랗고 커다란 새 캐릭터인 빅버드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이 새의 나이는 6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빅버드가 트위터에 했던 말이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빅버드는 이번 주말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발표하면서 내 날개가 약간 아픈 느낌이 있지만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추가 보호장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지난 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인기를 반영하듯 해당 글은 3만 5천 회 이상 공유됐습니다. 트위터 사용자는 세서미 스트리트를 안전하게 지키고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하는 캐릭터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감사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보수매체 폭스뉴스 기고가는 이 새가 아이들을 세뇌한다고 비판했고 뉴스맥스 진행자는 사악한 선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대부분의 어린이는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이 많은 감염과 입원, 학교 수업 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미 상원 의원은 빅버드의 트윗에 대해 5살 아이들을 향한 정부의 선전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FDA의 피터 막스 백신 국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 190만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8,300명이 코로나로 입원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입원한 어린이 가운데 3분의 1은 집중 치료가 필요했으며 이 가운데 약 100명이 사망했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비오의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롭다며 북한 당국의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유엔 총회는 올해로 76회째 열리고 있는데요.
네.
유엔 총회는 여러 위원회가 있고 이 중 3위원회가 인권을 담당하며 각국의 인권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또 여기에선 각종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의 결의안은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을 대표해 지난달 말 작성해 제출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지도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왔고 유엔 총회는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BOA가 초안을 입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BOA가 초안을 먼저 입수해 보도를 했는데요.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올해 보고서는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러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네.
또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에 대해 고문과 처벌,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탈북으로 매춘과 강제 결혼 등을 위한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보통 책임 추궁과 관련한 내용도 담기는데요. 올해도 이런 내용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특별히 책임 규명이란 단어가 모두 16번 언급됐는데 이는 지금까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 가운데 가장 많은 겁니다.
네.
특히 새롭게 추가한 17항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서 국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올해 결의안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결의안은 또 북한 내 인도적 위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협조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4번 언급했지만 올해는 11번을 언급하며 북한 지도부의 장기간에 걸친 국경 봉쇄 등 코로나 팬데믹과 대응 조치가 주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타격을 우려한 겁니다. 또 송환되지 않은 전쟁 포로들과 그 후손에 계속되는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한국전쟁 국군 포로에 대한 우려를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뿐 아니라 국군 포로 문제까지 거론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중 최소 5만 명의 국군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은 채 광산 등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렸으며 500여 명의 생존자가 여전히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한국 안팎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국군 포로 문제가 유엔총회 결의안에 최초로 담긴 건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적극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결의안 초안인데요. 실제 채택 전망은 어떻습니까?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달 중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17년 연속 결의안 채택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결의안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국무부는 이번 결의안 초안에 미국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BOE에 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약 35개 국가가 참여했고 미국은 초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 제출된 뒤 공동 제안국에 합류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침몰했던 천안함이 다시 탄생한다는 내용이네요.
네, 11년 전 북한군 어뢰에 피격된 한국군 함정 천안함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했습니다. 희생된 영웅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잠수함 능력을 크게 강화시킨 새 천안함이 9일 진수식을 가진 겁니다.
네, 천안함 어떤 군함이었고 이번에 다시 탄생한 배경도 좀 알아보죠.
네, 천안함은 지난 2010년 한국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피격돼 침몰한 한국 해군 초계함입니다. 이 사건으로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등 5개 나라 출신 합동조사단이 면밀한 조사 끝에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번에 다시 태어난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로 이전 천안함보다 크기가 큽니다. 또 과거 천안함에 비해 대잠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거 잠수함 기습 공격과 같은 일은 막을 수 있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선체 고정 음탐기와 과거 천안함에 없었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엔진은 가스 터빈과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가 적용되는데요. 전기 모터로만 추진할 경우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잠 작전 수행 때 이점이 있고 필요시엔 가스 터빈을 이용한 고속 순항도 가능합니다. 한국군이 이런 체계를 도입한 건 천안함 피격이 계기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날 행사에서 전 천안함장을 포함해서 생존 병장들이 불참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최현일 전 천안함장을 포함한 생존 장병 58명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반발에 불참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지만 정작 생존 장병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자, 천안함은 여전히 북한 어뢰 피격을 부인하는 여러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결국 생존 장병들이 이런 음모론에 반발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소위는 천안함이 좌초 후 잠수함 충돌로 반파됐으며 함정 절단면에 불탄 흔적이 없어 폭발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 국방부가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28일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천안함 피격 원인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예,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잠수함 충돌설 혹은 좌초설, 기뢰 폭발설 등을 주장하며 북한 격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북한 격침설이 꽤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고 여러 나라 조사단도 공식 인정을 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어떤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까?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 인도 지원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별도의 서한을 통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한 내용 살펴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한은 총 두 개인데요. 먼저 미국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령한 규제라며 이런 규정은 인도적 접근을 제한하고 구호품 전달을 방해하며 비영리 구호단체가 북한에 대한 구호품 전달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들 의원들이 내놓은 해법이 뭘까요?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재무부의 기존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면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국무부의 인도적 목적 방문을 위한 특별 승인 여권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면제를 결핵을 포함한 의약품과 구호단체 활동가들의 랩탑 등으로 확대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또 허가된 대북 인도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 기구에는 재무부에 특별 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 향하는 각종 물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인도적 목적이 있는 물품에 한해선 제재 면제 혹은 면허증 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인도적 지원을 미국이 막고 있다기보단 북한 스스로가 인도적 물품을 포함한 수입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날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23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남북한 긴장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면서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건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서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 국무부는 직접적인 답변, 즉 종전선언을 지지한다, 그렇지 않다 등의 의견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현재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에 집중하고 있고 또 북한에도 여러 차례 손을 내민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확인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 해법의 열쇠를 미국이 아닌 북한이 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산업 전반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북한의 비료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봉쇄됐던 국경을 재개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의 조치가 북한의 산업 정상화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 요소 구하기가 하늘의 뭐 별따기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중국 정부는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의 양을 줄이는 데 쓰이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 검사 의무화, 즉 사실상의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선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물류 대란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한국처럼 경유 자동차를 포함해서 차량 자체가 많지 않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소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비료 생산에도 쓰이는 원료입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를 하기 전인 2019년에는 2,880만 달러어치, 그 전해인 2018년에는 7,883만 달러어치의 요소를 수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요소가 북한의 비료 생산에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농업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자칫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조치에서 북한도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USA Today 주식 전문 기자 제시카 멘톤을 오종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시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게임스탑 사태가 최근 화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난 18일 하원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 월스트리트 저널을 거쳐 종합일간지 USA Today에서 주식시장을 보도하는 제시카 멘튼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B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I'm Jessica Minton. I'm a personal finance and financial markets reporter at USA Today.
저는 제시카 멘튼입니다. USA Today에서 일하는 개인재정 주식시장 전문기자입니다.
이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같은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개인 재정이란 건 쉽게 말해 개인의 돈 관리를 다루는 이야기예요. 소득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지,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지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잖아요. 주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투자와 시장에 관련된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게 제 임무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게임스탑 사태가 큰 뉴스였잖아요. 게임을 판매하는 이 회사의 주가가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bsolutely. So what happened with GameStop was really sort of this phenomenon that took the stock market by storm.
그럼요. 기본적으로 사태는 이렇습니다. 레딧이라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진행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GameStop의 주가를 한껏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 사이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어서 각종 매체에 관심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레딧에 있는 당사자들을 인터뷰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대한 헤지펀드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헤지펀드는 대개 큰 회사나 기관이 투자금을 모아서 운영하죠.
We're thinking that these hedge funds in particular that were shorting the stock, basically betting that its company, its stock price would fall.
맞습니다. 헤지펀드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공매도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상으로 매도 주문을 내고 정해진 결제일까지 해당 주식을 구매해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값이 떨어지는 주식에 이 방법을 쓰면 차익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헤지펀드사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게임스탑 주식을 공매도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레딧에 모인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였어요. 결국 값이 크게 올랐고 헤지펀드에 타격을 입힌 겁니다. 이런 활동이 과연 정상적인 투자 행위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특정 종목 가격을 움직이는 주가 조작으로 봐야 하는가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한 가지 의미를 짚어보자면 기업과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던 미국 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확인한 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주목받은 이 사건을 계기로 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경제관념을 교육하기 위해 주식거래 계좌를 열어줬다는 학부모들도 있고요. 초보자가 투자에 나서기에 좋은 시점인가요?
It is a good time if you're a beginner and you haven't gotten in, and you really, especially the longer you're in the market, the more potential you have to make money and really build wealth over the long haul.
네, 지금이 초보 투자의 좋은 시점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이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다져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보자가 손해를 볼 리스크가 작다고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합니다. 시작하면 길게 볼수록 수익이 높아질 시점이에요.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주식시장을 경험하면서 재정관리에도 성공할 만합니다. 특히 첨단산업에 관련된 기술기업의 주식이 각광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에 돈을 밀어넣고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뭔가요?
I'd say it was always a goal of mine to have my byline on a front page of a major newspaper. And I'd say the best moment.
신문 기자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 텐데 일면에 제 바이라인이 나갈 때 언제나 기쁘고 흥분돼요. 일면 기사는 매우 중요한 기사이거나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기사거든요. 그 기사를 제가 썼다는 건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의미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할 때 처음 일면 기사를 썼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매체잖아요. 그 신문을 액자로 만들어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일의 전국 신문인 USA Today로 온 뒤 처음 일면 머리 기사를 썼던 날도 기억에 남아요.
일면에 나갔던 기사 중에 가장 아끼는 건 뭡니까?
Specifically because of since we're in the pandemic right now, I've done a number of stories that have really took a closer look at the have.
경제적 양극화를 조명했던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인들이 팬데믹의 한가운데 살면서 집안마다 경제적 사정이 크게 달라지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사태를 헤쳐나간 뒤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결국 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One portion of the U.S. where people have been fortunate, they're still working, but they might be at home. And they have stimulus checks, and they're either starting to invest or trying to figure out what do we do with this extra money. But then you have another part.
어떤 가정은 집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일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늘어요. 무슨 말이냐면 봉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가운데 교통비, 차량 관리비, 보험료, 외식비 지출이 줄어듭니다. 재택근무를 하니까요.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 주는 코로나 피해 보전 현금을 두 차례나 받았어요. 이걸 주식 등에 투자해서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줄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많고요. 빈곤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팬데믹 이후 돈을 번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각각 인터뷰해서 기사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독자들께서 적극적인 공감과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In general, it's a tough industry to crack for many. I think in particular as a woman and then also doing business news.
일반적으로 언론계는 여성이 버티기에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다루는 개인 재정과 투자 분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집안의 경제권을 전적으로 남성이 쥐고 있었던 오랜 관습 때문이죠. 말하자면 여자가 투자를 논하고 돈 관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 주식시장을 취재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금융계 관계자들이 잘 안 만나주려고 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여성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would say a 10 just given that the First Amendment has freedom of the press there, but in general
10점 주겠습니다. 우리에겐 수정 헌법 1조가 있으니까요. 나라법 가운데 최상위 규정인 헌법으로 언론 자유의 원칙에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 자유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론 지형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극단의 여론에 홍받는 매체들은 힘을 얻는 반면 중도적이고 균형을 추구하는 매체들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So when it does come to press freedom, one region actually stands out. They really continue to be one of the leaders in the world. And in some parts of Western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나 양성평등이 부족한 나라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런 곳들에서 자생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체제 탓도 있고 전통이나 관습 탓도 있죠. 따라서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을 전파하는 노력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지도자들이 지속해 줘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제시카 맨튼 USA Today 주식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31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대는 진보주의자들에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의회 내 보수주의자들은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국가 농업 정책을 개혁하려 애썼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 농민들은 1920년대 미국의 일반적인 경제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농민들의 생산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고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많은 농민이 삶의 터전인 농장을 잃었습니다.
농민들과 진보주의자들은 농민이 맞닥뜨린 현실적인 어려움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농민들과 진보주의자들은 농산물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은 경우 연방정부가 이 초과한 분량을 사들여서 보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 관리들에게 농산물을 수출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공화당원 대부분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나서서 농산물 가격을 정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주요 정부 부처를 신설하거나 수출 시장을 개발하려면 큰 비용이 드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1924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세 가지 주요 농업 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기에 농업 정책에 대한 논쟁은 세금 관련 문제나 전력 회사를 공공기관이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논쟁과 여러 면에서 비슷했습니다.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는 연방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통제에 관해서도 기본적인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수적인 미국인들은 연방정부는 민간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렇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연방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계층에 속하든 혹은 빈부에 상관없이 미국인 모두가 국가의 부를 더 공평하고 더 평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지만 1920년대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과 공화당이 집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수적인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인 사상은 당장은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현실이었고 나중을 기약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1920년대는 미국 외교정책 역사에서 특별한 갈등 없이 조용했던 시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평화로웠고요. 백악관을 차지한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은 다른 나라와의 국제관계보다 미국 국내 경제성장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던 이때 세상은 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관계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무역과 정치, 국가 상호 간의 공동이익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었고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는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한 돈보다 외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한 돈이 30억 달러나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은 돈을 가진 쪽과 투자를 받는 쪽을 바꿔놨고요. 미국은 투자 대상에서 투자자가 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해인 1919년에 이르자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한 돈보다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한 돈이 거의 30억 달러나 더 많았습니다.
미국의 해외 투자는 1920년대에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해외 투자 증가는 미국 경제력의 성장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 해외 투자 증가 말고도 1920년대 미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국가 전체로 보든 미국인 한 명씩 개인으로 보든 그 어떤 나라보다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서비스를 발달시켰습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가장 부유한 국가들보다 철강, 식품, 의류, 석탄을 더 많이 가졌고 1920년까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와 17개 다른 작은 나라들의 국민소득을 모두 합친 것보다 미국의 국민소득이 더 높았습니다. 해외 투자가 늘었고 막강한 제품 생산력이 있고 또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경제 성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은 1920년대 유럽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미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제공했던 차관을 돌려받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중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협상국에 70억 달러를 제공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30억 달러를 더 빌려줬습니다. 협상국 측 국가들은 군사 장비를 사들이고 군인들 먹일 식량을 마련하고 다른 필요한 곳에 쓸 대부분의 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끄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북서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윌리엄 김 씨의 네 번째 사연, 펜실베니아 사람들 만나보시죠. 미국과 첫 인연을 맺은 땅 노스캐롤라이나를 떠나 펜실베니아주로 거처를 옮기게 된 윌리엄 김씨.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윌리엄 씨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
제가 신학교를 갈 때에는 하나님이 이 미국 땅까지 올 때 인사했고 또 나도 기도하면서 브로크 없이 미국 대상까지 들어갈 때 느낀 것이 하나님이 계셨길래 나를 살렸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뭐를 바래서 이렇게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알고 싶어서요.
미국에서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준 사람들 그리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절대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에 이르렀던 겁니다.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동차로 10시간 거리 새 둥지를 튼 윌리엄 씨.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신학을 가르쳐준다던 사람으로부터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학을 공부하려고 갔는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 그 산하 조직의 교회 목사님인데 강압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결의가 옳으면 그 신학을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막 강요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강요라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 첫 번째는 물질이다. 하면서 몽땅 다 물질을 저거 하면서 나를 깡그리 바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 어떻게 목사님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들이 아유 오늘하고 고생했어요 하면서 생활에 버텨 쓰고 정착하는 데 도움 되게 쓰라고 한 청부를 어느 한 목사님께 받았어요. 그랬는데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조 내면서 감사헌금으로 200불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책상에다 딱 던지면서 욕하는 것이 50% 60%도 아깝지 않은데 그거밖에 안 냈다고. 세상에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윌리엄 씨는 마치 중국과 북한으로 돌아간 듯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갑자기 중국에서 나를 내쫓고 반역자 새끼라고 얼굴에 침받던 목사님 얼굴이 생각났고요. 나라 버리고 거짓이란다고 욕하던 선교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서 믿는 하나님인데 강압적으로 믿지 말자. 내 이 땅까지 오는 거 누구 강압이나 누가 인도해서가 아니다. 내가 가겠다고 기도할 때 나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강제로 믿는 거는 나는 절대로 그게 싫었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믿듯이 믿고 싶지 않아서요. 그 교회를 안 나갔고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그냥 조용히 그만두겠습니다 하고는 다시는 안 나갔고요.
존중받지 못했고 버려진 물건처럼 취급당했던 오랜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런 시간을 되살리는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미국에 와서도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나를 붙잡고 울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볼 때 또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보고 배우지 못했다고 코웃음 치고 이런 사람들 볼 때 그래서 한 하나님을 믿는데 다 똑같은 것이 아니구나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살리셨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윌리엄 씨는 신학 공부 계획을 잠시 접게 되고 신문에 구직란을 펼쳤습니다.
솔직히 두 달치 아파트를 잡았는데 805불짜리 아파트를 잡고 원베드룸을 잡고 들어갔는데 집세를 다운페이하고 한 달치 내고 나니까 돈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조차도 힘든데. 그래서 한인 광고를 보니까 건설하는데 사이딩하는데 따라다니면은 저수로 따라다니면은 초보는 캐시로 120불씩 준다고 나왔어요.
집을 고치고 개조하는 건축회사에 일용 노동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딩은 정말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곳인데 일하시면서 다치거나 아니면 많이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힘이 부족해서 안타까울 땐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이딩이랑 이 물건들 그 새로 그러니까 자재들 오면은 자재 나르고 기술자들이 심부름 시키잖아요. 뭘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와라. 그다음에 쓰레기 치우고 이런 준비 작업도 하고 심부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따라다니면서 같이 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일은 고됐지만 사람 냄새 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솔직히 또 몸도 그때는 약했고 작았고요. 제가 체격이 아직도 작지만 그랬지만 열심히 하니까 같이 일하던 기술자 형님들, 사장 형님이 나를 잘 챙겨주고 맛있는 거 생기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더니 함께 일하시는 분이.
윌리엄 씨는 펜실베니아 신학교에서 단 2주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2개월을 채우기 전에 또 다른 일터로 옮기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 사장 형님이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돈 같이 동생 같이 잘 챙겨주고 싶고 그런데 너가 몸이 못 견딘다고 실탁서를 이쪽 형 통해서 소개해주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숏주 다리는 거 처음에 가서 배우고 거기에 그러니까 옷들 다 들어오면 빨래하는 거 각가지 양복 빨래 무슨 뭐 이불 빨래 이런 것들 다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바지 다리는 걸 조금씩 배우다가
하루 10시간 주 6일 꼬박 일해 받은 돈은 $350. 윌리엄 씨는 시급 $6도 못 되는 낮은 임금을 받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는 다 좋았는데 제 돈 받는 거를 교회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함께 그 잠시 다니던 그 교회 그 목사님이랑 누이 둘 다 식사하고는 그 일은 어떻나 이런 거 물어보다 시급은 어떻게 받는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냥 모르니까 350불 받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회사를 소개받게 된 겁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얻은 두 번째 일터를 그만두고 윌리엄 씨는 미용재료 도매상 뷰티 서플라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요.
직원이 거의 한 세일즈 맨부터 웨어하우스 맨부터 사무실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5, 60명 됐습니다. 웨어하우스에서 물건 픽업하는 일 했습니다. 인보이스까지.
일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일 배우시는 거는?
거기에는 웨어하우스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한국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잘 배워줬고요. 네, 뷰티 서플라이 가게 가발들이 중국에서 뉴욕을 거쳐서 회사에 도착하면은 그 물건들을 각가지 아이템들을 그 넣는 자리다 다 맞습니다.
미용실과 가발 가게 등에 납품하는 각종 미용 재료를 쌓아놓은 창고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윌리엄 씨는 미국 입국 2년여 만인 2010년부터 조금씩 삶의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